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드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19절과 2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집중과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입니다. 아, 최근에 설교가 되게 많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주중에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주중에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어서 이것을 다 참석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다고 느껴신 분들도 있고 뭔가 다른 주간보다 영적으로 좀 더 채워졌다라고 느껴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간을 배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들 우리한테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셔서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 우리의 역량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가 필요해요?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내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도 그렇죠. 이 일을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한 일을 똑같은 강도로 다루다 보면 중요한 일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방치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먼저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다이어트라는 표현들을 요즘에 좀 쓰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인간관계, 불필요한 인간관계 그거에 시간을 쓰다가 결국 자기가 소중하게 돌봐야 될 친구, 가족,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나에게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를 좀 더 생각하고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삶에서도 그렇죠. 삶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십니까? 그걸 기억을 해야죠. 난 내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라고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그냥 내가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이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올 한 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반대 얘기 부작용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왜? 아무렇게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선택과 집중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남용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선택과 집중은요 가장 이것을 생각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기반은 뭐냐면 이건 단기 처방이지 장기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엽적인 처방이지 전체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 기본적으로 배제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덜 중요한 것을. 다시 쓸데없는 걸 배제해요? 아니죠. 덜 중요한 걸 배제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걸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아예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만 하고 덜 중요한 거. 하지만 이것도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배제해버리면 결국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장기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자기 삶의 장기적인 삶의 태도로 가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의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분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매번 뭐에 일이 터지는 줄 알아요? 지엽적이고 사소한 게 안 돼서 일이 안 됩니다. 소소한 것 때문에 일이 터져요. 여러분 관계에서 내가 중요한 관계만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인연을 놓칠걸요. 굉장히 많은 관계적 계기가 사라질걸요. 내 인생의 관계가 되게 앙상하게 남을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사람만 신경 쓰고 나머지 신경 안 쓰고 살아갔다? 그 한두 관계 틀어져 버리면 인생 자체가 틀어져요. 관계 자체가 전체가 틀어진단 말이야. 내가 관계의 폭을 넓게 펼치고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중요한 관계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간은 그게 가능하지만 장기간은 아직 관계 방식을 그렇게 한다? 관계가 앙상해질 것입니다. 그럼 삶에서 내가 어떤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삶의 다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 10년, 20년, 30년 뒤에 가족에게 소외받고 고민 많이 하시죠. 내 인생에 자녀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커리어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애만 10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10년, 20년 그런 다음에 아, 난 애만 보고 살았는데 나 내 인생은 어딨지? 그 고민을 하시죠. 왜 그래요? 선택과 집중의 과잉 오남용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삶에서 자녀가 중요할 수 있죠. 삶에서 일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에서 어떻게 일만 있습니까? 삶 어떻게 자녀만 있습니까? 삶 어떻게 신앙만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장기 과제를 끌고 가서 그것만 집중하다. 내 삶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건 오케이. 하지만 삶에 그것만 있진 않는데 그것만 돌아보면 결국은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단기 처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자주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 결국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약간 이렇게 뭐 그쵸? 저글링이라고 하나요? 이런 방식이에요. 한때는 아 올해는 가족이 중요해 그래서 가족 막 신경 쓰다가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해 가족 신경 안 써 일만 막 신경 쓰다가 아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 또 신앙만 막 신경 쓰다가 그러면 신경 써놨지만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이거 신경 쓰다가 아 다시 가족이 중요해. 그러면 저글링 돌리는 것처럼 계속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 처방일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 중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어디서 배워?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끝없이 선택과 집중을 배워야 되죠. 되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은 다가와요. 그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만져야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건 접어야 되잖아.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다 잘했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도 마찬가지죠. 취업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년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10년을 이렇게 살면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내면에 뭐가 배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아예 삶을 살아가는 방식처럼 배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번 뭔가에 아 저는 꽂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닌 사람은 누군데? 아닌 사람은 누군데? 누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신경 쓰고 싶죠. 누구나. 여러분 그건 스타일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몇 년을 그렇게 사시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새해 첫 주는 제가 주로 신앙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슈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과도하게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제끼던가. 그래서 막 교회가 내 인생에도 되게 중요하고 교회 친구들이 내 인생 친구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막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고 막 이렇게 신앙밖에 없는 것처럼 막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거기서 좀 과도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도 지키기 힘들어요. 왜? 인생이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라.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는 완전 올인성으로 하다가 그건 아니고 균형이 좀 필요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예 배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하나에 집중해요. 뭐 어떤 사람은 아 성경 공부,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어떤 사람은 교제.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큰 액센트를 줘요. 그래서 그게 아예 되게 자기 신앙의 메인 컬러가 돼버려요. 신앙생활은 뭐야? 신앙생활은 성도 간의 교제야. 아,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지. 내가 진솔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아,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야. 다른 건 뭐 그렇게. 이게 됐으면 됐어요. 크게 다른 거에 대한 니드가 없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교회 그룹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일정한 영적 관계성 안에 들어가면 기도, 성경 공부, 사회 참여, 봉사 이런 거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자리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봉사 자리가 있으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껴요.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어떤 사람은 기도. 굉장히 편향성이 심해요. 선택과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되면 다. 오로와 낫싱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의 은혜를 받고 있어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도 영적 교제가 필요하고요. 영적 교제를 하고 있지만 봉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사회참여가 필요해요. 한 가지의 100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20씩 5가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래야 돼요. 한때 하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신앙 고백에서도 해당되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에서도 포인트가 굉장히 강해요. 어떤 분은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 복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선교. 뭔가 고백에 있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요. 이 성부론이 되게 강하고, 어떤 분은 성자론, 복음, 십자가. 어떤 분은 성령론.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자 가운데 변화되어 뭔가 하고 있는가. 액센트가 되게 세요. 그게 없으면 되게 농담.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 영성이 되게 세세요, 은근히. 그래서 뭔가 체험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농담처럼 가게 흐르는 저주를 좀 끊으라고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가, 이 사람한테 너무. 그래서 그게 없으면 내가 아주 되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여러분, 그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선택과 집중은요, 기본적으로는 단순화예요. 그렇죠? 단순화. 선택과 집중은 단순화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 되게 명확하고 클리어해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신앙도 복잡한 거고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해놓고는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때로 단순화시키는 거지. 인생도 복잡한 것이고 신앙도 복잡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 측면들이 동시에 조정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만 바라본다면 결국 그 편향성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핵심 테마로 제시하고 싶은 건요,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올해는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에베소서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건데 강조점이 달라서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의 칭찬받고 한 가지의 책만 받았죠. 그렇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래서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하지만 좀 막연한 단어 말고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집중해 봅시다. 죄를 잘한 것, 구체적으로 칭찬받은 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하려면 뭐가 어려울까요? 이걸 잘하려면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뭐에 대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여러분, 누구를 용납하지 않는 것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거야? 악한 애인데, 악한 애인데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해. 악한 애인데 나랑 잘 지내고 싶어 해. 악한 애인데 막 연락 와. 근데 내가 보기에 얘는 악한 애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난 너랑, 넌 악한 애라, 난 너랑 잘 안 지낼 거야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마. 나가!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악한 사람이 막 교회를 회파하려고 들어와요? 교회를 깨려고 들어와요? 아니에요. 멤버십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태도는 좋지만 뭐가 달라? 중심이 다르죠. 에베소 교회에서 보기에 네가 교회에 지금 멤버십을 가입했다고 하면 태도는 좋은데 네 중심이 다른 생각인 걸 내가 알겠어. 근데 그런 중심으로 들어오면 교회의 방향성이 흐트러져. 그거 오지 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감정노동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 건 뭐 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내는 것. 자칭 사도라 한다는 건 뭐예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아, 저 하나님 사도입니다. 저 하나님 당연히 믿고요. 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제가 또 이 교회에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섬겨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사도입니다. 이렇게 왔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상대방이 아, 저 사도입니다. 아,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야, 아닌 것 같은데 너? 이거 하라는 거야. 너 아닌 것 같은데? 너 사도 아닌 것 같은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돌아봐. 너 뒤로 돌아봐. 이거 봐. 사도 아니구만. 이게 어디서 사도라고. 너 나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이걸 두 가지를 잘하면 뭘 해야 돼요? 냉정해야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죠. 이건 뭐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설교도 나중에 한번 따로 해봅시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럼 거절할 줄 아십니까? 그럼 공격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거절할 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랬던 교회는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도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웃으면서 다가온다고 내가 싫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걸 아니요. 내가 나쁜 사람 돼도 돼요. 거절하시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뭐만 있다면. 큰 방향성에만 동의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한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좀 묵상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저는요, 에베소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되게 착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점이야. 이게 보세요. 성격이 약간 저처럼 좀 이렇게 못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환영해. 넌 내가 좋아하는 애구나. 그 다음에 넌 왜 왔니? 나가. 환영해. 넌 내가 좋아하는 애구나. 야, 이런 가짜야. 어딜 들어와. 이걸 넘나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넘나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은 오늘 10명을 만났는데 9명은 내가 반가운 애야. 근데 한 명한테 내가 넌 아니야 라고 거절해야 돼. 그러면 그 한 명한테 거절할 생각이 아침부터 긴장돼. 아, 내가 오늘 꼭 얘기해야지. 아침부터 긴장돼. 그래서 전체 모드를 바꿔요. 전체 모드를. 왜? 이게 타겟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겟팅은 고급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전체 모드를 공격 모드, 전체 모드를 방어 모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전체 모드를 뭘로 바꿨어? 전체 모드를 냉정 모드, 전체 모드를 비평 모드, 전체 모드를 독하게 이렇게 딱 바꿨어. 그러니까 뭐가 날아갔어? 사랑이 날아가지. 그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이게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교인한테 한 명 상처받잖아요? 그럼 걔랑만 싸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랑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저 교회 사람들이 무서워요. 뭐래. 직장에서 뭔가 관계가 생기면 저 이제 사회에서는 마음을 안 열려고요. 어릴 때 찍고 한 명이랑 뭔가 트러블 생기면 옛날 관계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복수를 하시는지 아세요? 그 친구한테 충분히 복수를 못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한테 찾아가서 충분히 해대시고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두세요. 어릴 때 친구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걔가 문제인 거고, 교회 사람들이 이제 못 믿겠는 게 아니라 걔가 문제인 거고, 회사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이상한 게 아니라 걔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모두 전환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과몰입의 문제예요. 당면 과제에 집중한 거예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내 태도가 내 인생 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직장이 요즘에 되게 바빠요. 그럼 이러면 직장이 바쁜 거잖아요. 그럼 긴장 모드로 가야죠. 뭘 할 땐, 일할 땐, 집에선. 집이 바빠요? 아니잖아요. 긴장 풀고 들어가셔야죠. 여긴 그게 아니잖아. 집에서도 그 모드가 안 풀어져. 집에서도 계속 긴장 모드. 계속 일 생각해. TV 보면서도 계속 일 생각해. 주소 자면서 계속 일 생각해. 교육 와도 계속 일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 사람 착해서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이 일상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균형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균형이 무너져버린다고. 너무 에베소 교회 얘기만 그러니까 그 반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받아요?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안 오니 내가 나중보다 처음보다 많다. 아, 진짜 이런 칭찬이 없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쵸? 무슨 얘기야? 핵심 단어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죠. 넌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아. 와. 근데 이 믿음과 사랑으로 뭐예요? 사업과 섬김을 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요. 그렇죠? 오늘의 포인트를 잡아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죠. 그렇죠? 에베소랑 대체해서 생각하면 이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야. 에베소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혼났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 되게 좋은 교회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게 책망할 것이 있대요. 책망할 것이 있대. 뭐?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했으니? 용납했으니. 포인트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용납하지 않은 걸로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뭘 혼나요? 용납한 걸로 혼나죠. 그렇죠? 뭘? 가짜 선지자를 용납해요. 왜? 신앙의 기본 모드가 뭐니까? 사랑과 섬김이니까. 내가 전체 모드를 사랑과 섬김으로 잡아버렸단 말이야. 아니,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편적인 태도로 잡아버렸어. 근데 이세벨이 들어왔네? 가짜가 들어왔어. 근데 거기서 야, 넌 나가. 이게 안 되는 거지. 엿다 대고도 사랑과 섬김인 거야. 이게 문제지. 이것도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정반대의 지적을 받았지만요. 사실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둘 다 뭐가 문제예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이쪽은 의로운 싸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딴 게 안 보여. 이쪽은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딴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 문제 하나는 제대로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 청년기 때 진짜 제가 잔소리 청년기 때 잔소리 많이 했던 게 신앙 하면서 직장 취업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 여러분 20살 때 되게 많이 설교했어요. 취업은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취업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하기 싫은 건데 그거 하나가 취업이 돼야지. 너처럼 교회 봉사 얼마나 재밌어. 취업 준비 봐. 취업 준비가 재밌어. 교회 봉사 재밌어. 교회 봉사 훨씬 재밌어요. 그보다 훨씬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근데 너는 이 재밌는 걸 하고 취업도 돼? 쟤는 그 개고생하고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선택과 집중이죠. 내가 이걸 막 선택과 집중하고 내가 교회 활동 막 열심히 하고 근데 막연하게 나머지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좋은 직장 갖고요. 커다란 영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요? 선택과 집중. 너무 좋거든. 내 인생에 청년기에 뭔가 결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배역이 굉장히 컸는데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생겼고 직장도 안정되고 살만하고 하니까 하려면 어릴 때 찾아갔던 분이라 선택과 집중.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직장 일에 막 온 마음을 쓰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남아있길 합니까? 인격이 남아있길 합니까? 신앙이 남아있길 합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균형을. 균형의 문제. 여러분 안에 균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로 사람을 찍어서 보면요 뼈가 보여요. 하지만 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파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핵심은 그 역시 지엽적인 거예요. 문제는 핵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을 파악했어. 이게 중심이야. 아, 이게 뼈야. 전체 골격을 봤어. 엑스레이만 쳐다보면 피부는 모르잖아. 여러분 엑스레이만 보고 걔가 이쁜지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사진을 봐야 알지. 하지만 사진만 보고는 걔 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얘가 건강한지 죽어가는지. 엑스레이 찍으면 나 CT는 찍어봐야지. MRI도 찍어보고.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송구영 시대 이야기로 마무리합시다. 네 가지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요. 이야기 속에 자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건데. 근데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네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가족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어요? 친구, 연애, 사랑, 외로움, 결혼, 출산, 육아, 공동체 이게 다 가족의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시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고요. 애인이 내 가족이고요. 그러면 결혼한 지체들이 내 가족이고요. 하지만 더 넓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뭐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 가족을 만드는 것과 내 가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그 가족 간의 갈등.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살아가요. 혹은 그 가족에 없는 외로움. 이게 내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스토리가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성공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성공의 이야기는 단지 좁은 의미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창업, 실적, 승진, 매출, 집, 차, 여행, 돈, 휴식 이런 게 다 성공의 이야기예요. 성공은 일에 대한 것이고 휴식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한 이야기, 내 휴식에 대한, 이게 내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속한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학습, 독서, 심리, 성찰, 운동, 배려, 봉사, 선한 영향력 같은 자기성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과 자기성장이 곧장 연결되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없이 자기성장 잘하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그건 무례한 얘기예요. 또 신앙이 있으면 자기성장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깊은, 정말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지만 이분이 심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권사님들도 많이 뵀어요. 그것과 그것이 곧장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큰 부분을 해결하죠. 하지만 곧장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예배, 성경, 기도, 교제, 교회, 봉사, 하나님, 은혜, 사랑, 회개, 구원, 성령, 하나님의 나라, 변화, 헌신, 은혜 이야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족의 이야기로 하부 구조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건 그건 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가족 얘기지. 그렇죠? 기도를 10시간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내 가족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외롭고 살다 죽는 거야. 얘는 왜 이래요. 얘는 남편 왜 이래요. 부인은 왜 이래요. 애는 왜 이래요. 그건 가족 얘기지. 하나님 얘기 아니잖아요. 은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의 하부 구조로 하나님 얘기 갖고 오는 거니까 하나님 나 언제 잘 돼요? 이거 언제 해결돼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얘기 아니죠. 은혜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공 얘기 하부 구조로 하나님 얘기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 네 가지 얘기는 언더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단절된 얘기가 아니죠. 인생은 복잡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 얘기일 수는 없는 거죠. 은혜 얘기는 뭐예요? 은혜 얘기는. 은혜 얘기는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이게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은혜 얘기예요. 그것이 내 먹고 사는데 그것이 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말고 내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말고 여러분 성숙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성찰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네 가지 얘기는 어느 점에서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연결돼요. 그리고 그 중심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소용돌이처럼 얽히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만들어가면서 그게 내 인생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하지만 일단은 좀 여전히 단순화를 해봅시다. 왜요? 그렇게 얽혀 들어간 걸 얘기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일단은 거리를 좀 둬보세요. 가느다라는 끈 네 개를 엮어서 밧줄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일단 끈 네 개가 멀쩡하게 좀 있어. 이걸 잘 엮어서 하나 이야기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올해 이 네 가지 이야기에 물론 특정 시기에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네 가지 이야기에 골고루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푹 빠지지 마세요. 내 직장생활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거 잘 되니까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거 안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가족 이야기가 내 전부인 것처럼. 이게 잘 됐으니까 다 잘 된 것 같고 이게 안 됐으니까 전부가 무너진 것 같고 성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그거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다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쉽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성장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의 은혜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온다고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죠 이제? 그건 다른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그거 인정 안 해요. 그거 다른 얘기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족적으로 잘 지내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삶이에요? 아니요.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얘기는 은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얘기는 은혜 이야기대로. 은혜 이야기대로. 여러분은 은혜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가지 균형 맞추시되 4번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같은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뭐 우리 윗세대 분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억해보면 일단 새벽 예배 나가시죠. 주 5회 수요 예배 나가죠. 금요 집회 나가죠. 저희 때 저 초등학교 때는 진짜 이한이 주일 예배도 안 오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금요철에 가요.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일부가 새벽 3시에 끝나면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5개 나와서 했단 말이야. 금요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했다. 그때 주 6일이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 내 아버지가 나보다 어리잖아. 지금 목사도 아니라고. 그때 그냥 내 아버지가 그때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집사 아니야. 집사.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근데 이 사람 생활을 보면 이분 생활을 보면 주 6일인데 주인데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에 가고 금요철에 가고 토요일에는 뭐 있어요? 그러고 가면 회사 갔다 오면 오후에 뭐예요? 주일학교 봉사하면 교사 모임 있고 남전도에 모임 있고 성가대하면 성가대 뭐라도 있잖아 거기에. 그거 가고 주일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부서 봉사에 무슨 모임에 쫙 있죠. 그렇죠? 이것만이에요? 이 사이사이에 무슨 교회에서 뭐 어디 단기 선교 가지 뭐 야유회 가지 또 뭐 봉사활동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있지, 또 그때 뭐 이렇게 사경회 있지. 저 어릴 때 또 북한 선교 어린이 합창 다녀서 또 북한 선교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 선교 어린이 합창에서 제가 전국 순회 공연 다녔거든요. 뭐 그런데 또 아 부모님 다 따라오시지 막 군산 가서 막 내가 찬양했던 기억이 나. 그렇죠, 막 버스에 막 실려가지고 버스에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이렇게 버스에서 확 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군산에 내리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는 밥 먹고 노래 부르는 거야. 막 노래 부르고 또 자고 또 이제 버스에 실려갖고. 제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인생에 네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야지. 은혜만 받다 죽을 거야 이건. 응? 아니,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좀 과하잖아. 너무 과하잖아. 전 요즘에도 진짜 뭐 이 메인 예배를 두 번씩 드리니까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있고 뭐 주일 예배 있고 주일 예배 들었는데 또 송구경심 있고 송구경심 있고. 그럼 난 지금 크리스마스에 지금까지 한 두 달 정도 흐른 것 같아 기분이. 그냥 설교 준비할 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그래서 전 이번 주가 너무 기대돼요. 이제 일주일 만에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을 한 3일 만에 봤더니 힘들어 죽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과하면 좀 그래요. 그게 제 문제인가 봐요, 여러분. 내가 너무 과하지 말라고 그랬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이구야, 오질 않아? 오질 않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담이죠. 일주일에 예배 두 번 드린 거 너무 힘들죠. 일요일에 갔는데 수요일에 또 가야 돼. 아, 크리스마스야, 가야지. 근데 크리스마스 갔다 왔는데 또 일요일에 또 와. 그래서 또 왔어. 아, 송구영신 예배야, 또 와. 송구영신 예배인데 오늘 또 왔잖아.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 여러분 힘든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겠어? 한국교회 평균에서? 여러분 이게 모자르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기도 하다니까요. 한국 사람 특징 같은데 제 생각에 선택과 집중에 너무 잘하셔서 되게 기가 막혀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 여기다 완전 올인한다니까. 야, 그 정도는 하지 마. 그럼 주일 예배에서 못 나와. 여러분 이건 신앙 문제 아니라 성격 문제라고. 여러분 그 올인성으로 하지 마세요.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면 안 돼요. 균형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모자르세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 영어학원 가고 영어 늘기 바란다? 글쎄요. 쉽지 않지. 야, 너도 할 수 있어. 짧게 꾸준히 15분씩은 할 수 있잖아. 그럼 신앙생활. 야,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짧게 꾸준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 정신없이 뛰어오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그 새해 첫 주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한데 제가 맨 처음에 남의 숨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교회 봉사하느라 지치고 힘들고 제 스트레스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적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내 스트레스 있고 성도를 보기 미안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해성 교회 개척하면서 와서 봉사하라고 안 할게. 와서 성경 공부해라. 그래서 와서 30분 동안 묵상 기도. 주중에 기도할 시간 없다고? 알았어. 그럼 주일에 하자. 주일에 불 꺼놓고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고 그래 나눔보다 중요한 게 순서가 이제 개인 형성 일단 먼저잖아요. 여러분 일단. 그러니까 주일에 성경 공부 매주 와서 주중에 못 읽겠어? 그럼 주일에 읽자. 주일에 같이 10장 읽고 거기서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자. 그럼 3년이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들이 다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보자. 이렇게 제가 개척을 시작했다가 망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성경 공부 생각보다 안 좋아하더라고. 이제 성경 공부를 철회하고 이렇게. 아 힘들.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그럼 내가 책을 내볼게. 그래서 코코넛 모여서 하기 힘드니까 그래 읽어라. 코코넛 책, 제가 6권이나 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출판을 할 것도 아니고, 70명 대상으로 내는 거예요. 남들 이렇게 막 써가지고. 냈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안 읽는다는 걸. 안 읽어. 그래서 이제는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강의를 하고 다녀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 몇 개월 하니까 텐션도 떨어지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막 아 그럼 팟캐스트에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들으라고 했더니 길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녹음하잖아요. 제가 핸드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게 갤럭시 A3에게. 내가 얘를 보면서 에베소서를 가르치고 필립보서를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말이 버벅이면 끊고 다시 가르치고 얘가 성화되겠어? 얘한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 내가. 이분 노무랑 보통 한 세네 번씩 하거든요. 얘는 진짜 나중에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해나가는 이유는요. 지금 팟캐스트 아니 뭐 유튜브 보고 이러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돌아다니면 제가 너무 정보전에만 했다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책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제가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요걸 제가 최대한 봄까지 어떻게 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진도를 낼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육공동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양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한다고 하고 난 양육할 준비가 돼 있어 난 당연히 그러면서 내가 막 신나게 돌아다녔는데 양육을 막 하던 걸 제가 멈췄던 이유가 내가 이런 방식의 양육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난 강의 준비만 돼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이미 내용은 숙제한 상태에서 디스커스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양육 그룹을 만들어 봐야겠다가 이제 올해 목표예요. 계획이에요. 뭐 모든 전교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신앙 수준이나 혹은 여러분들 헌신도나 여러분들 시간 낼 수 있는 마음이나 서로 제가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동기부여 되기도 하고 계속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교회를 대체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게. 뭐 여러분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언더에 들어갈 거야. 내가 오늘 카톡이 갈 거야. 너 할 수 있는데 하겠냐.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면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해당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럴 거예요. 주일 예배나 똑바로 드리라고. 그러면서 무슨 양육이야. 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균형을 맞추시는데 균형을 맞추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 가지 잔소리만 더 하고 마칩니다. 새해라. 오늘의 방향성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 이건 그냥 개인적인 조언. 너무 바쁘시죠? 균형 잡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죠. 너무 바빠요. 아, 저도요. 머리가 바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 재정적인 생각도 해야지. 아, 무슨 집 하나 살려고 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 전세 한번 옮기려고 해도 월세 한번 옮기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돈 관리도 해야지. 사람들도 신경 써야지. 내가 내 인생의 미래에도 이 회사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막 오늘 열심히 하다가 또 20년 뒤 생각을 해야 되잖아. 20년 뒤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야지. 또 관계도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 거기에 또 외부적인 자극들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 와중에 또 운전하고 가면서는 아 미국이 꼭 이란한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 이거 괜찮을까 세계대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생각을 하잖아. 그쵸? 또 남자들은 그런 거 관심 많죠. 아 내년에 총선인데 어떻게 될까 막 생각들 바로 지금 다 안 해도 되는 생각들 그쵸? 생각하잖아.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면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혹은 밤에 이 네 가지 흐름의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밤에 일어나셔서 내가 높이 서야 내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기도도 하시지만 높이 서셔서 내 은혜 이야기, 내 성숙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사업의 이야기, 내 성공의 이야기 이 네 가지 흐름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쯤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디에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무리를 걸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리를 걸으셔야 돼요. 물속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으로 살아가는데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일상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5분이라도. 여러분 잠깐 물 밖으로 나오는 이게 다시 잠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잠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네 가지 호흡을 딱 갖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호흡을 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필요해요. 오케이? 여러분 아침 기도나 밤 기도나 이 물러섬의 기도, 이 균형의 기도를 하세요. 막 휩쓸려 가시는 분들 막 아 요즘엔 몰라 요즘엔 다 내려놨어 난 요즘엔 그냥 놀아 아 몰라 아, 나 또 미쳐갖고 또 막 이 일 아니면 안 될 거 제가 막 이러다가 막 또 관계 하나에 빠져서 걔가 왜 그런데 왜 가 막 이렇게 막 무슨 급류타기 하듯이 막 이렇게 1년이 지나가면 막 첫 번째 몇 달은 걔 때문에 내가 속이 복잡했다 그 다음에 일 때문에 그랬다가 좀 이랬 막 이렇다가 그냥 그 중에 한 시즌 또 신앙 때문에 한번 그랬다가 이렇게 급류타기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네 가지를 쓰세요. 두 번째 그러면 생각의 스케줄을 만드세요. 생각의 스케줄. 생활의 스케줄과 함께 생각의 스케줄이 중요합니다.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걱정된 일이 항상 있어요. 걱정된 일이 항상 있어. 사람이 7, 80명이잖아요. 그러면요, 누군가 힘들어. 걱정된 일 하나 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걔네들은 다 힘들다가 끝났는데 나만 계속 힘들구나. 그렇잖아. 얘 걱정하다, 아, 얘 끝나서 다행이다. 아, 다 돼. 근데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얘 걱정. 그럼 나만, 난 계속 힘들잖아. 이래선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는 게요, 생각이 들고 스케줄 정해요. 아니면 내가 누구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 쓸데없이.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 생각에 인아웃을 하셔야 돼요. 스케줄을 정하세요. 전 걱정하는 거 스케줄 정해요. 기도 스케줄이 되겠죠, 그쵸? 얘 위해서 진짜 이때 기도해야지. 그 기도만 해요. 계속. 돌아보면 전에는요, 걱정 많이 하지만 기도는 오히려 안 해. 아니, 걔 걱정하니까 힘들어, 기도를 못하겠어. 원래 그렇잖아. 나도 문제 생길 때 내 문제 갖고 막 너무 고민하면 기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해야 돼. 이때 한다, 내가. 내가 이때는 약속 안 잡고 해요. 약속 안 잡고. 걔 만나봐야 내가 해줄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만났다 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아침 기도할 때 걔 기도해요. 내가 저녁 기도할 때 걔 기도해요. 그렇죠? 결정해요. 그리고 내가 미래 걱정 있어요. 나 이때 하기로 결정해요. 내가 앞에 이 일 해야 돼요. 그때 이때 하기로 결정해요. 다 결정해요. 이렇게 생각의 스케줄을 정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일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거 스케줄 관리 안 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일 생각을 왜 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가족 생각하시기로 생각을 정하셔야 돼요. 그럼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일 생각 갖고 들어가잖아요. 100% 싸워요. 100% 싸워. 청소 주일 저녁에 집에 일찍 안 들어가요. 왜? 주일 저녁에 끌려오도 꺼지지가 않아. 오늘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생각 계속 흘러다닌단 말이야. 그 생각이 꺼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요, 내 표정이 안 좋아. 말투가 안 좋아. 건성건성하게 돼. 짜증내게 돼. 그럼 혼나. 혼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난 대항하는 스타일이거든. 싸워.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럼 힘들어져. 후회해.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어. 생각 스케줄 정하세요. 일하러 가셨어요? 일 생각하세요. 내가 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생각 언제 하십니까? 아, 시간 배분 하셔야죠. 하나님 생각 언제 하시게요? 하나님 생각 언제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 주일에 와서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배 앉아있어서 일 생각이잖아. 예배 앉아서 관계 생각이잖아.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 내 관심사, 내 주제 갖고 하나님을 그냥 초대하잖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주제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관심사는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 내 관심사에만 항상 초대한다? 그럼 그걸 관계 남아납니까? 그럼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이랑 관계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혹은 관계를 끌고 간다고 해도 그게 관계인가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들어주는 거지. 정말 은혜의 생각. 진짜 마실게요. 새해 첫날이라 잔소리 좀 했어요. 새해 첫날이면 하면 안 되나? 몰라. 잘못했어. 여러분, 제일 마무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올해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균형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네 가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올해 모두 아름답기를 감히 목사의 권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성숙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은혜의 이야기가 모두 아름답기를 제가 감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십시오. 어느 이야기에서도 빠져나오지 마시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내 네 가지 이야기가 모두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을 때 너무 어디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건져달라고 하세요.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푹 빠져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거의 떠내려가고 있네요. 제가 수영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얼굴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진짜 숨 막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솔직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문제에 푹 빠져계신 분들 숨 막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그거는요 그 문제가 어렵기도 해서지만 여러분 그 문제 너무 빠져있어서 그래요. 숨이 막히는 건 그 얼굴을 물 밖으로 내미셔야 돼요. 일단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성공의 이야기 내 성장의 이야기 내 은혜의 이야기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 구원과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들만 생각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그러하시면서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치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내 외로움에 무관심한 것처럼 나를 방치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이 하늘에 담겨 이 하늘에 담겨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모두 이들 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마음 쓰이는 이야기가 있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지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할 때 제가 이 이야기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성공의 이야기, 내 신앙의 이야기, 내 성숙의 이야기. 여러분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가장 마음이 안 쓰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가족이 신경이 안 쓰이세요? 관계가? 난 그냥 관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너무 여러분들에서 멀어져 있어요. 성공이 신경이 안 쓰이세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거 너무 문제 여러분들 멀어져 있어요. 은혜가 신경이 안 쓰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일 마음에 쓰이는 거 하나님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안 쓰이는 거 하나님 제가 그분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제 마음에 담아달라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예배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균형 있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이들의 네 가지 이야기 아름답기를 소원하는데 먼저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막막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멀어진 이야기, 가장 방치되고 있는 이야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이야기 때문에 저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 가장 방치된 이야기를 가장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할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나라를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선한 싸움에 빠져 사랑을 잃었던 것처럼, 두아디라가 교회가 사랑에 빠져서 선한 싸움을 잃었던 것처럼, 그 어딘가에 빠져 다른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가 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자주 선택과 집중에 익숙합니다. 눈앞에 닥친 것들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때로 그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나 아버지 삶 전체에는 균형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이 첫 주에 저희가 네 가지를 모두 가슴에 고루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성공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해서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돌보시고 이들의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해서 저희들을 외롭게 홀로 남기지 않도록 주님께 저희 관계를 만지시며, 아버지 저희 성장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해서 저희가 이 한 해가 지났을 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